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 다름에 대해서 또 나와 다름을 책망하고 굴복시키려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작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켰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조차 힘들고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은 안 된다, 안 된다만 말을 하고 또 뒤에서는 자신이 할 짓을 다 하고 또 못할 짓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하라면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형제와 이웃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이루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함을 무시하고 행함을 깔보고 또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결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내 이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구원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구원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칭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가 있냐 하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박해하였고 박해하는 데 헌신하였던 바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인간의 의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 곧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서로를 책망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하여서 정죄를 서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율법에 매여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우리의 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헌신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도 그것은 거짓이고 또 내 삶 가운데 결국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속량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노라. 이제 너희는 나의 안에서 거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의롭다 칭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가운데 결국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의를 세워서 내 형제를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 믿는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주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외면하고 그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거나 또 은혜와 감사가 눈에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하나님을 위해 힘쓰지 않느냐? 너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보지 못하게 흐려졌을 뿐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의 행동과 행함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가 가르치고 또 그를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책망하거나 죄의 무게에 눌려 질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함께 동행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남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족하구나, 그렇게 따라가고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옳든지 부족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신 사랑,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에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노력해라, 정신 차려라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반복적인 강요화되고 또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적인 신앙으로 본질을 실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돌아보게 될 것,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한 개 준비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 이처럼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여도 집착과 반복적인 말은 결국 상대방을 죄인으로 그리고 판단마저 흐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다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 맞게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위한 말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강한 말씀,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동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함께 인도할 때 몸으로 자신이 본이 되시면서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방으로 하여금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할 길이, 하나님의 의로서 온전히 바로 선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려지지 않게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하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이 오가는 사이에 청년은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무엇이냐 묻는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이웃을 위해 베풀고 또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과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으로 우리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낮아짐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상대 내 이웃을 높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를 자랑하게 된다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써 상대를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참된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